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차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의 마음에서 차조심하라 이야기할 때는 부모 속에는 그 마음,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얘가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차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귀찮다는 듯이 네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혹시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을 아시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죠. 노려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달려 들어가서 먹잇감을 사냥을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약해서 처져 있거나 낙오한 짐승은 거의 사자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자가 달려가서 사슴의 목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요. 이제 물어 뜯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목이 물린 사슴이 갑자기 사지를 바둥거리면서 그 큰 눈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눈을 들어서 사자의 눈을 응시합니다. 물을 뜯어야만 되는데 사자가 그 큰 눈망울로 사슴의 눈을 바라보니까 살려주세요. 나도 자식이 있습니다. 새끼가 있습니다. 그만 사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뜯으려고 했던 그 이빨을 거두고 사슴을 살려보내줍니다. 사슴은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사자는 착한 일을 했다는 듯이 주린 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은 자연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물을 뜯어야만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도 그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대방을 내가 밟고 올라서야만 됩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웬만한 것에는 눈도 하나 깜빡거리지 않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26명이 죽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에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 가운데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우리와는 먼 나라 이야기여서 별반 이상 없이 가슴 아픈 것 없이 그냥 지나갑니까?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서 좀 무덤덤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한 명 나오죠.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아마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개념이 생겨져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죠. 사람들 속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이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안전병이나 눈먼 자들은 구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들은 사람의 말소리라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은 사회를 아예 떠나서 살아야만 했고 혹시나 잘 모르는 사람이 성 바깥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이들 또는 굴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 잘 모르고 그들 쪽으로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까? 네, 그렇게 살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늘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함부로 나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없을 때를 쳐다보고 있다가 달려나온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나온 것이죠.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달려나왔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씻지 못했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씻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요. 참 여기에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냄새가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고 오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꼭 씻고 저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씻지 않고 다니는 한 사람 거린이요 저를 자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제가 나가는 그 길목을 기다리는 것이죠. 돈을 몇 번 주었더니요. 네, 돈만 바라보고 저한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분이 돈을 가지고 소주를 사 먹고 이런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데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돈을 드리지 않고 식사를 사드렸더니요. 몇 번을 이렇게 식당에 갔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왜요? 저 사람이 한번 오고 가면은 몇 시간 동안이나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요, 같이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살과 옷이 붙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가 왔으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동전 한 푼 아니면 천 원짜리 한 장 주고 빨리 돌아서겠죠. 냄새가 나니까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진물이 나서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말씀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마도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의 그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냄새나는 그 사람, 살이 썩어가고 있는 그 사람, 비정상적인 그러한 그 살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히 이 사람에게 손을 댔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몸을 만져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고 그 속에서 치료도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갓 태어난 아기, 죽어가고 있는 그 아기도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주면은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린다고 그러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아무도 몸에 손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몸을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운 것은 사람의 손길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나를 만져준다면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일부러 손을 대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의 손을 대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통 사람들은 만지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셨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초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초마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액센트가 니에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정이 타오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창자, 이 내장이 끊어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를 아무도 손도 대지 않은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시는 그 순간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더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 막 솟아올라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막 열정이 솟아올라왔는데 어떤 열정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이 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자가 아픈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에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 썩어가는 그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주물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말합니다. 즉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데요, 이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배에서부터, 입에는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말합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픔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느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불쌍한 그 영혼, 앞을 보지 못하는, 앉아서 살아가야만 되는, 38년간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솟아올라오는 것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속에서 그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사람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긍휼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요, 여기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사람의 얼굴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 안에 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 쉽게 상처받고 내 속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폭언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무시받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세상의 문을 닫고 살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모습, 자신의 그 무능력함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울고 있는 내 안에 어린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올라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눌려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은, 아니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속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말도 안 듣습니다. 특별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요, 엄마 따라서 아빠가 무서워서 억지로 교회는 와 있지만은, 근데 숨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럽니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배도 잘 안 드리죠. 예배 시간에 늘 앉아가지고 졸고 있고, 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예배 시간에 엉뚱한 것 하고 있고, 기사 검색하고 있고, 이거 통해 영화 보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아이들. 우리가 교사라면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애간장에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교사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외형적인 모습은요, 알았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끙끙거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 13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랬죠.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있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무려 18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18년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 누구에게 존귀하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만 보이면 귀찮아서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죠. 어딘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혼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려 18년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혼 속에, 그 육신 속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의 존귀한 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그 몸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속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장이 비틀어졌습니다. 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고 귀찮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서부터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단하시고는 그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너도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즉 하나님의 딸이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속에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수그려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면서 이도 하나님의 딸이다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치료가 많이 되어졌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았다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눌려서 지내고 있는 그 영혼,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 상처받은 그 영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담배 뻐끔뻐끔 피우면서 뭔가 자신이 제일 잘난 것처럼 여기고 있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요, 우리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간 동안, 70여 강건하면 80인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나누시는데요, 믿는 자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걸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보아라, 바라보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주리고 있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닙니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이 깊은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에 내 속에서 내장이 끓어오르는 것 같,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상처가 많습니다.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지 않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상처받은 그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러한 마음으로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손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치료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치료함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가 471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으로 치료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엎드려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함을 누리며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간다고 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으로 쏟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쓰고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구제도 더 많이 하게 도와주옵시고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도와주옵시며 그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가 급속하여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주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은 새가족